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귀히 여기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어부가 배를 버린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배는 집보다도 더 비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비전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는 노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를 베드로가 곧비를 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는 곧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왕국에 큰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너는 다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힘없이 체포되시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끔찍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이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더니 그만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베드로의 미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베드로의 비전도 죽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숨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두었던 무덤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깨켜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 다시는 잡지 않겠다 했던 그물을 잡았습니다.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함을 알았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이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비전을 포기하고 그저 평범하게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는 베드로의 인생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어린 양을 치라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직 너에게 내가 준 사명은 유효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실패한 우리에게 오셔서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유효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무능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천둥과 같았고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거침없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노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3천명, 5천명,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누가 봐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설교만 들었던 베드로, 무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던 베드로, 무능하였습니다. 두려움과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베드로, 다시 그물과 배를 잡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땅을 향한 비전과 꺼지지 않는 열정과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꼭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시들어져 갑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그저 예배도 귀찮아졌습니까? 삶이 지루합니까? 가정에 온통 걱정거리뿐입니까? 가정생활이 축제가 아니라 빙하기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이 120명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두 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10번 더 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가 가봤어요. 그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안내하는 분이 얘기해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 조그만 방에 120명이 먹고 자고 살았다? 하루도 아니고 10일 동안? 여러분, 그 제가 보기에 한 50평 되려나요? 크게 생각해봤자 50평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120명이 먹고 자고 싸고 한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물은 많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물이 귀한 곳이죠. 물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자 하면 여러분 딱 기절하겠죠? 절대로 내놓지 않겠죠? 이 마가의 다락방을 내어놓았던 이 마가의 어머니, 그래서 그 집에 마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그렇게 10일 동안 그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 120명이 모여있는 자체는 위험한 것입니다. 40일 전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체포됩니다. 그런데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다고요? 다 체포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 초대교회 교인들 120명은 그렇게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120명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고난중환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일주일 동안 올라수목금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모든 교인들이 떠나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계속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신앙 공동체 라버리를 창립한 프란시스 세프는 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앞두고 미국 기독교 대학을 돌면서 마지막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거룩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룩함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저주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원의 고갈 속에서 영원한 고독과 외로움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참 행복은 없습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42편을 보면 제일 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말인데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고라는 누굽니까?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 우리가 가나안 땅을 출발했는데 왜 계속 광야냐고. 고라는 모세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따집니다. 모세, 언제 광야가 끝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대안이 뭐냐고. 대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라가 볼 때 모세는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무책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루하루 계속 앞을 광야로 가는 이 무능한 지도자, 무책임한 지도자, 모세 어떻게 할 거냐고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걸 듣던 하나님, 모세를 공격하는 이 고라 주변에 있는 250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고라 자손들,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다가 죽은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 곁에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썼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우리 아버지는 공격을 모세를 공격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슴이 신의 물 찾듯이 찾습니다. 그렇게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고라 자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 교회 지도자들과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창을 던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대안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모세에게 모세를 향한 대안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참 만족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사람에게는 파스칼 같은 사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말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참 행복을 찾으려고 온갖 방탕한 삶을 다 살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까지는 참 행복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행복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 만족,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과 함께 대화도 하지 않고 그분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분을 즐기지도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베스킨라빈슨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아십니까? 다 아시죠? 저는 잘 모르지만 베스킨라빈스 31, 이야 이 사람 꿈이 대단해요. 이 아이스크림을요 31개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하나씩 먹게 만들겠다는 게 거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31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우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매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4,50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수입이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들 존 라빈슨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이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 방송, 모든 TV 기자들이 찾아가서 한마디 하라고 했어요. 돈을 1불도 받지 않으니까 하도 한마디 하라니까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 그 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분들 있죠? 아이스크림 끊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 집에는 세 아이 있는데 밥을 잘 먹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놀래요. 어떻게 이 목사님 아이들은 밥을 그렇게 잘 먹느냐고. No 아이스크림, No 캔디, No 초콜릿. 단 것을 먹으면 주식을 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즐기지 마세요. 세상의 단 것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취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의 단 것을 추구하면 우리 영혼의 주식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단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 살면 이 삶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납니다. 나는 야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게 보일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코를 너무 세상에 그렇게 갖다 댈 필요 없습니다. 너무 쓰레기통에 코를 갖다 대지 마시고 너무 더럽고 추한 데 갖다 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사 은혜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둘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임재도 없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는 어찌된 일이냐? 나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이 그냥 애굽의 왕자로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광야로 가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껍데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 성공,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공허한 인생을 살았노라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른 것에 밀려 늘 제2순위가 되는 것에 염증이 나셨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동사리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작전이 늘 특효를 발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미국인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목사님을 만나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목사님은 우리는 부유한 미국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미국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덧붙여 우리와 같이 핍박이 있는 것보다 미국처럼 부유한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형통의 사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미지근함이라는 난치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적당한 만족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다른 것으로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하나님은 영적인 욕심이 있는 자를 기뻐합니다. 야곱은 성격에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 야곱은 약복강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삼손은 실패한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는 술과 여자에 빠져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대한 신전을 무너뜨리게 해 주었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됩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신분이 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외치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죄에 빠진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워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계속 기억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잊고 잊어버리고 다 지우고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어제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제의 실수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는 그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자기의 죄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베드로는 120명의 성도들 앞에 자기의 죄를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인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세하게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 토해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죄를 토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비결은 죄된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컵이 있다면 이 컵에 깨끗한 물을 부으려면 먼저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쏟아 부어야 깨끗한 것을 부을 수 있죠. 성령,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쏟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거룩한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도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을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옛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죄라고 그랬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것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도 내 안에 죄의 열매가 여전히 있습니다. 옛 습관, 구습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죄의 열매가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 아담의 피, 내 마음대로 살려하는 그게 뿌리가 잘라졌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잘라졌다는 것이지 죄의 열매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잘라졌지만 죄의 열매는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 죄의 열매를 이제는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죄의 모든 열매, 죄의 습관을 다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가늠하는 남자가 있었다 합시다. 이 남자가 부인 앞에 회개합니다. 여보,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늠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근데요, 한 달 후에 또 가늠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또 가늠을 해요. 그거 회개입니까?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죠?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술 마셔요. 그거 가짜예요. 죄를 회개했습니까? 한 달 후에 또 남을 비판하고 욕해요. 그거 가짜예요. 우리는 이 남 비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한 달 후에 또 거짓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돌았어야 합니다. 쇼핑 중독에서 완전히 돌았어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에서 완전히 돌았어야 합니다. 게임 중독에서 완전히 돌았어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게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인터넷 게임이나 이렇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니까, 청년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있어요. 이 저는 청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형제, 게임 끊어요. 그 게임하면 인생 게임 끝이에요. 음란 중독에서 돌았어야 합니다. 포르노 중독에서 돌았어야 합니다. 은밀하게 즐기는 것이 있다면 다 완전히 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죄를 키우는 것입니다. 죄는 내 인생에 내 인생을 짓누르게 하는 것,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정말 토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을 예수님이 이겨내는 것처럼 그 아픔, 여러분 죄를 끊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이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런 책을 썼는데 그가 34세에 죄를 쳐다보면 이제 역겨워졌다 그랬어요. 빌 브라이트는 32세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다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38세에 내 인생의 한 점의 구름 같은 검은 제약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어요. 그 후 다 영적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즐기는 그 죄에 대하여 완전한 결별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적당히 사랑하면서 성령이 부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정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시적인 것에 빠져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다시는 아버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살았던 그 죄된 삶을 살았을 때는 순간의 쾌락은 있었지만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빈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부요함이 넘쳤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가장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긍정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괴할 상태에서 벗어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유쾌한 날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5편 27절에 여호와를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실 분이며 그의 종의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 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뭐 실력이 좀 없어도 됩니다. 베드로는 뭐 특별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자 온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베드로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진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950년대에 아르헨티나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출발점은 밀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성경학교 학생 50명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조국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수업을 중단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은 49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는 진정한 기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이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밀러 선교사는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50명의 학생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의 저지른 죄를 회개한 것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대리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전국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중보기도 50일째 되는 날 밀러 선교사에게 그만 울어라. 유다 지파 사자가 아르헨티나 군주를 이겼다. 그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 후 18개월 후에 18만 석 규모의 전도 집회가 열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서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할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겸손과 낮은 마음과 회개의 중보기도로 사탄의 지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 세력들을 태거 명령서를 발부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 빛과 영광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그 아르헨티나 부흥이 남미를 불태우고 전 세계를 영적인 불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무디에 대해 잘 아시죠?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5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 17살 때 삼촌의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가 18살 때 그 교회 킴볼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19살 때 시카고에 가서 자파점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가 34살 때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가를 걷다가 성령의 임재를 느껴서 친구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이끌려 놀라운 대형 집회를 하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가는 데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만 75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무능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회개할 때 부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급한 영혼 위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여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능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루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사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탁월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에는 안수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닌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귀히 여기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어부가 배를 버린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배는 집보다도 더 비쌉니다.